할렐루야. 이제 9월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10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또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10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내가 살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오늘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그저 무의미하게 날수만 채운다고 살아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살아있는 자의 기본적 의미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교회는 사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분명히 존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교회였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얘기합니다. 존재하는 교회였으나 존재하지 않는 교회였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에는 종교개혁 축제를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500주년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우리 교회도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5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Ad Pontes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 주제는 중세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향하여 가고 그래서 중세교회가 완전히 아주 바닥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인데 다시 본질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이 표현, 주제를 삼고 우리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함께 온 교회가 축제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는 우리 교역자들이 각 주제별로 종교개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개혁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연결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같이 각자 연구하고 준비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만남과 공감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학적인 이론적인 어려움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고 내려와서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다리시면 분명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존재하는 교회지만 주님이 보실 때 존재하지 않는 교회라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사대교회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넌 죽을지 몰라 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염려로 이 메시지가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자세히 보니까 죽은 교회라는 거죠. 죽은 교회, 완전히 죽은 교회. 분명히 겉모습은 멋있습니다. 화려합니다. 전통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교회다.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선언하기를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 보실 때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화려한지 모르겠습니다. 건물도 멋들어집니다. 뭔가 대단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추구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평가는 죽었다.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양정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낡은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정말 힘든 교회, 개척교회, 그래서 교인 몇 사람 모이지 않는 정말 힘없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죽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통만 강조하며 권위적인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형식적인 예배만 살아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는 전혀 할 줄 모르는 교회. 말은 가득한데 성령의 열매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교회.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신의 안전장치로만 이해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 알버트 슈바이처 목사님은 현대 크리스천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교회를 많이 본다. 먼저 우리가 사대교회가 어떤 도시, 사대가 어떤 도시였는지 그리고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대는 BC 11세기부터 리디아 왕국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고 또 BC 7세기에는 세계적으로 발전한 도시가 됩니다. 또 이 도시는 위치적으로 볼 때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이 거의 없었던, 전쟁이 거의 없었던, 300년 이상 전쟁이 거의 없었던 곳이 바로 이 사대입니다. 사대.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서 메대 파사에 의해서 통치를 받던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가 되는 거고, 또 다시 흘러서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예, 바로 헬라 제국이 다스리던 그때는 그냥 헬라 시대가 되었고, 또 시간이 흘러서 BC 2세기 경에 로마 제국에 의하여 다스림 받았던 로마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거나 전쟁에 의해서 뭐 국가가 옮겨지거나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에 의해서 그냥 되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 번도 외적의 침입이 없었던 나라가, 곳이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를 아주 마음껏 누렸던 도시가 바로 이 사대입니다. 그 도시에 위치했던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는 거죠. 소위 크고 유명한 교회, 또 갖출 것을 다 갖춘 교회, 이름이 잘 알려진 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특히 여기 살았다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교회였어요. 뭔가 막 꿈틀대고 생동감이 있고 막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기 가졌으나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 표현이 문제예요. 명목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안 그런데 속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인데 그저 명목만, 이름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라고 하죠? 죽은 자다, 죽은 자.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서 완전 터줏대감이 되었습니다. 누구누구 하면 다 알아줍니다.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사람 보니까 죽은 자로다 한다면, 소위 유명한 교회입니다. 전통도 있고 그 교회 하면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죽은 자로다 한다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너무 충격적이죠. 물론 그런 교회 안에서도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믿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소수의 성도도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얘기합니다. 비록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교회의 이름을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들마저도 없으면 그 교회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의 모습을 이끌어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혹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에 속하십니까? 이들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유행도 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합당한 자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합당한 자다. 주님 인정하시기에 합당한 자다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이미지는 결국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에 의하여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어떤 따뜻한 교회라고 만약에 느꼈다면 그 사람은 교인들 따뜻한 교인들 몇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차가운 교회라고 만약에 느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차가운 교인 몇 명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저 몇 사람, 그 몇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4대 교회 역시 신앙이 투철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교회의 이미지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죽은 교회였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실한 분들이 있어요.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새벽마다 항상 나오셔서 자리를 지키는 분들. 그분마저 없으면 새벽기도 명맥도 없어요. 유지가 안 돼요. 그래도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새벽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양정교회 새벽교회가 쉬지 않는 거예요. 예? 금요 심야교회도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예? 기도하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몇 사람이 결국은 양정교회 심야기도회를 이끌어가요. 수요기도회는 어떨까요? 그래도 힘들고 피곤해도 직장생활 하느냐고 많이 지쳐 있어도 그래도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그 몇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그 자리를 지켜내니까 양정교회 수요기도회가 쉬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결국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몇 사람이 유지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그 교회를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 그 교회를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결국은 죽은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주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는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에 속한 자였는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대교회의 진단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에 너는 일깨워 라고 합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내가 자세히 보니까 유명한 교회였고 전통도 있고 뭔가 화려한 것도 있고 꿈틀대는 것도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일깨워, wake up, 일깨워, 일어나라 이런 거예요.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이것은 사대교회를 완전히 저주하고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대교회를 자세히 보니까 죽은 교회다. 일어나라, wake up, 일어나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도 이 음성 들려주지 않을까요? Wake up, 일어나라. 더 이상 멈춰있지 말고 더 이상 잠자지 말고 더 이상 자신의 위치에서 게으르지 말고 Wake up, 일어나라.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웨이크업! 지금 4대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떤 잠을 자고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잠을 자지 맙시다. 웨이크업!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깨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뭐냐? 첫째, 영적 태만, 영적 무기력, 영적 나태함입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잠을 깨워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완전히 영적 태만한 상태죠. 영적 무기력한 상태고 영적 나태한 상태예요. 히라보로 아케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이 곧 영적 태만, 영적 나태함, 영적 게으름을 가리켜서 아케디아라고 얘기해요.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가장 경계했던 유혹거리, 그것을 아케디아라고 했는데 이 아케디아가 뭐냐면 바로 영적 태만이에요. 영적 태만. 영적 태만의 병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영적 훈련의 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해요. 영적 훈련의 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수도사들의 시선을 자꾸 창밖을 보게 해요.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곳에 시선을 빼앗겨요. 영적 태만이에요. 또 영적인 훈련,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도록 자꾸 공격을 받는 거예요. 계속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두리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아케디아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케디아 현상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배 시간에 와도 자꾸 두리번 두리번,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자꾸 창밖을 보고 자꾸 다른 사람들 보고 자꾸 다른 사람 뒷모습만 보고 딴 생각을 하고 계속 공격을 받고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케디아 상태에 빠진 거예요. 영적 태만에 빠진 거예요. 이 아케디아, 즉 영적 태만에 빠지면 뭐든지 귀찮아지는 귀찮음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귀찮음증에 걸려요. 교회 봉사도 귀찮고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아, 이제는 할 만큼 다 했다. 옛날에 다 했던 일이다. 이제 나한테 시키지도 마라. 귀찮다. 영적 태만, 영적 나태함, 영적 게으름 빠진 거예요. 뭐든지 지속적이지 못한 거예요. 조금 하다가 다 포기하고, 조금 할만하다가 또 다 포기하고, 뭐 하자고 했더니 하면 또 다 포기하고,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못한 거예요. 영적 태만에 빠진 거예요.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곧 낙심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거. 그러니 말씀해 보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이것이 영적 태만의 상태지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태만은 성령님께 가장 큰 근심이다. 영적 태만은 신체의 연약함보다도 언제나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부르심, 소명에 끌려, 사명감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택하는 거야. 나는 이건 안 해. 나는 할 수 없어. 지쳤어. 힘들어. 바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바쁨은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이다. 하나님 없는 바쁨은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이다. 여러분들 혹 거기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바빠. 할 일도 많아. 해야 될 일도 많아. 아, 직장이 너무 바빠. 힘들어.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안 하면요, 첫날은 내가 안 돼요. 아, 이거 운동 안 하니까 몸이 좀 뻑적지근하다. 둘째 날은 코치가 안 돼요. 너 이 녀석 운동 안 하는구나. 긴장 풀렸구나.
셋째 날은 관중이 안 돼요.
아, 제대로 운동 안 하는구나. 좀 배불렀구나. 조금 운동 좀 하더니 인정받더니 안 하는구나. 배불렀다 평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하는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먼저는요, 신앙생활의 나태함에 빠지면, 영적 태만의 상태에 빠지면요, 먼저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요,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내가 영적 태만 상태에 빠지면 두 번째는 사탄이 알고요. 세 번째는요, 모두가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야 할 영적 태만이 뭘까요? 찬양할 때 가사 내용이 전혀 와닿지 않고 나와 전혀 상관없이 느껴지고 그저 예배 중 순서 중에 하나일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이걸 맞춰야 설교가 들어가고 빨리 설교가 맞춰야 빨리 집에 가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찬양의 가사에 은혜 받지 못해요.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이어지지 못해요. 고백이 되지 않아요. 영적 태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나와 전혀 무관하게 들리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거나 위로를 얻거나 감동을 전혀 받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 태만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목이 쉬도록 내가 큰 소리 찬양도 했는데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찬양도 불렀는데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 영적 태만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영적 태만,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혹 입술로만 고백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은 떠난 지가 오랜데. 여러분, 젊을 적 한번 연애했던 적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럴 때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연애할 때는 어땠나. 누구나 다 감성적이 됩니다. 평생 편지 하나 안 쓸 사람도 아주 주저리주저리 편지를 잘 씁니다. 평생 시집 한번 읽어보지 않을 사람도 시집을 뒤적뒤적 다 찾아봅니다. 좋은 문구가 있으면 그 연애 편지에 다 갖다가 옮겨가지고 해서 씁니다. 제가 왜 알겠어요? 제가 썼으니까 알죠. 감성적이 됩니다. 별로 웃기지도 않은 일인데 막 박장대소를 하고 막 웃습니다. 연애할 때.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이성적입니다. 편지 주고도 않습니다. 각자 TV에 빠져서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린 너무 달라. 말이 안 통해. 소통이 안 돼.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 그토록 죽도록 사랑했던 여인인데 지금은 달라요. 그 사람하고 말도 안 돼. 수준이 안 맞아서. 우리가 은혜로 뜨거울 때는 음치, 박치라 해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막 흥얼흥얼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 힘을 얻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 막 기쁨이 회복되기도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때도 주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다 사라진 거예요. 주님이 외치는 거예요. Wake up! Wake up! 일어나라. 더 이상 영적 상태, 영적 태만의 상태, 나태함의 상태, 게으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웨이크업! 일어나라. 잠자지 마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인천공항에 갈 일이 아니에요. 인천공항에 가서 그렇게 몇 시간째 줄을 서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서 있을 때가 아니에요. 웨이크업!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 정치 현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웨이크업! 잠자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대교회는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어요. 3절 전반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생각하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까먹었으니까,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기억력을 들춰서 네가 생각해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영적 기억 상실증을 진단하는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개가 포함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한번 다섯 가지만 한번 불러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다. 만약에 괴로워할 때가 많으면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두고 간구하여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감격이 사라진다. 세 번째,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는가라는 의심, 의구심이 든다. 예배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했지만 일상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다. 때로는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었거나 예수를 믿기 전에 자유가 그립기도 하다. 기억 상실증 걸린 거예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을 빠져나와 어려움에 직면하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고 원망하죠. 홍해가 갈라지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불평하지요.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먹게 하셨지만 다시 몰려와서 난리를 치죠. 이렇듯 우리는 영적 기억력이 아주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대단히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문을 한번 만들었는데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그런 나를 붙드시는 주님, 때론 나를 도우셔서 혹 내가 모든 것을 잊어도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리더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결코 잊지 않도록 내 뼈에 새기고 관절과 영혼과 심령 깊이 곳곳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빨리 더 자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셔서 내 기억력이 주님만을 입력하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이러한 나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간절한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 기억상실증, 영적 기억상실증은 누가 많이 걸릴까요? 불신자들이요? 아니요. 믿는 자들이요. 그것도 대대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걸리기 제일 쉬운 병이 뭐냐?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거예요. 신앙의 경력은 화려하고 집안의 믿음이 대집안인데 대단한데 마치 하나님의 계급장처럼 권위만 내세우는 모습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배에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 가슴으로부터 와닿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곧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해봐라. 다른 말로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지 기억하라. 어떻게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린 여기서부터 웨이크업,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대교회를 영적 대수술을 진행합니다. 영적 대수술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라. 3절 중간절에 지켜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는 마치 칼로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할 때는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그렇지만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 태만에 걸려있고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죽어요. 완전히 희망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한번 그 죽어있는 이미 완전히 죽은 이미 썩어 냄새나는 그 교회를 향하여 웨이크업! 일어나라! 더 이상 잠에 빠져 살지 말고 일어나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I'm sorry, 반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회개예요. 만약 이렇게 회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주님은 격려하십니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니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별거 아닌가요?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천만금을 얻게 하겠다. 정말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엄청난 차를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진 돌아가는 과정의 회개를 거치고 잠에서 깨어나고 기억상실증에서 다시 회복하여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된다고 말했으면 그렇게 할 것도 같아요. 내 자녀들이 평생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저 대학 다닐 때 합격자 발표를 대운동장에 게시판에 딱 해놓고 대운동장에 이름을 다 썼어요. 그 이름을 가서 확인하려고 내 이름이 있나 없나 얼마나 정말 긴장하고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이름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물론 떨어져 봤어요.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때의 그 실망은 엄청나요. 그런데요. 정말 내 이름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그 이름이 내 이름이 거기 있어요. 찾아도 찾아도 없었는데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 보니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은요. 그 기쁨은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 춤을 추고 난리를 낼 겁니다. 주님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지 않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겠다. 놀라운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 진멸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불순종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주었건만 자기 잘났다고 각각 제 길로 가는 이 방자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생명적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이름을 그냥 놔두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그냥 지우지 않도록, 주님이 지우지 않도록 그냥 놔두기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이 찢기고 자신의 몸이 사라질지라도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공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는 잠들어 있어요. 아니, 아예 죽어 있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내가 어깨에 계급장을 붙인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장로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서 목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Wake up. 깨워라. 더 이상 잠자지 마라. 어깨에 힘주지 마라. 목에 힘주지 마라. 권위적이지 마라.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우리는 한없이 주님의 이름을 지우고 내 이름이 기억되어진 그 거룩한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저 유명한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그 교회는 정말 잘 나가는 교회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내 직분이 그래도 권사고 목사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실상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살아있는 자 같았으나 죽은 자가 되면 어쩔 거예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은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